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세제 개편안이 미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새벽 진행한 표결에서 찬성 51표, 반대 48표로 해당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세제 개편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겨져 오늘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하원은 어제 세제 개편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227표, 반대 203표로 가결했으나 일부 조항이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라 다시 표결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상원에서 법안의 일부 기술적인 부분만 수정됐기 때문에 하원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제 개편안이 하원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면 미국은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세금 제도를 개편하게 됩니다. 대통령 서명 후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이번 세제 개편안은 약 1조 5천억 달러의 세금 감면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 매기는 세율인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21%로 14%포인트 인하하고 개인소득세 구간을 기존과 같은 7단계로 유지하되 최고 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주택담보대출이자와 지방세 공제액을 축소하는 등의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업 외교관 출신인 수잔 손튼 씨를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로 지명했습니다. 손튼 차관보 지명자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해당 업무를 대행 형식으로 맡아왔습니다. 동아대 차관보 등 미국 정부 고위직 지명자는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합니다. 손튼 차관보 대행은 1991년부터 국무부에서 활동했으며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동아태 담당 차관보 후보로 강력히 추천한 바 있습니다.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특히 북한과 중국과 관련한 외교 문제를 다루는데 중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뒤 거의 1년이 다 돼가지만 여러 국무부 요직이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의 최대 거점인 모술 탈환 작전에서 숨진 민간인 수가 9천 명에서 1만 1천 명에 이른다고 미국의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이 유엔과 국제사면위원회 등의 통계를 종합해 분석한 결과 지난 9개월간 모술 격퇴전에서 숨진 것으로 파악된 민간인 규모입니다. 이는 앞서 알려진 것보다 10배 가까이 높은 수치입니다. 사망자 가운데 적어도 3,200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 7월 사이 이라크군 또는 연합군의 공습으로 숨졌습니다. 이라크 정부와 미국 주도 연합군은 모술 탈환 과정에서 322명이 사망했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한편 IS는 지난 2014년 이라크 제2의 도시 모술을 점령했으며 이라크 정부군은 지난해 10월부터 탈환 작전을 펼친 결과 올해 7월 이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유엔이 아랍 국가들의 요청으로 21일 비상총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 것에 대해 논의할 계획입니다. 리야드 만수르 유엔 팔레스타인 측 대사는 이날 유엔 총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무효로 하는 결의안 초안을 표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은 18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해당 결의안의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총 15개 안보리 회원국 가운데 14개 나라가 이 결의안을 지지했으나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로 채택되지 않았었습니다. 이집트가 상정한 결의안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미국이라는 단어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예루살렘의 지위와 관련한 최근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내용이 실렸습니다. 만수르 대사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해당 결의안이 많은 지지를 받을 것으로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진행되는 표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정치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는 있습니다. 미얀마가 유엔이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인권 상황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양희 유엔 미얀마 담당 인권특별보고관은 오늘 성명을 통해 미얀마 정부가 유엔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것이며 이 보고관의 미얀마 현장 시찰 또한 임기 내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관은 당초 오는 1월 라카인주에 거주하는 이슬람 소수민족 로힝야족 등에 대한 인권상황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미얀마를 방문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이 보고관은 미얀마 정부가 조사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선언은 라카인주를 비롯해 미얀마 전역에서 끔찍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시사한 것으로 보여줄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20일 수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총회가 1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번에도 표결 없이 합의 채택됐습니다. 평양은 내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1도, 낮 최고 기온은 1도입니다. 해상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 북부에는 오전에 한때 눈이 내립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3m, 서해는 0.5에서 1.5m 사이입니다. AHR 맥마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보유 무기를 반드시 사용하고 확산시키는 북한에 파괴적 역량을 지어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북한의 핵무장 위험을 참아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19일 미국 CBS 방송에 출연해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핵무장한 북한과 공존할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미국은 그런 위험을 참을 수 없고 세계도 그런 위험을 참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다면 다른 누군가 핵무기를 갖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에 최대 압박을 가하는 것은 전 세계를 위협하는 핵과 미사일 추구에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김정은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노력은 북한 정권을 고립시키기 위해 각국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의무 이상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불량 정권과의 모든 무역을 끊을 것을 모든 나라에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자신들이 만든 무기를 반드시 사용할 뿐 아니라 이를 확산하고 판매한다며 북한의 사이버 공격과 김정남 씨 암살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절대 이 같은 파괴적 역량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북한을 옹호하는 러시아의 태도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과의 무역을 늘리고 북한 정권에 가해지는 압박을 느슨하게 만들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어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중대하고 직접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북한이 이 같은 역량을 갖고 영내 다른 나라들도 이런 식으로 핵무장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이는 상황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또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과 이견을 노출한 것이 해외에서의 그의 활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매우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보좌관은 현 상황에서는 협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상당히 진전돼 미국은 과거에 실패한 형태의 협상을 할 시간이 없고 이를 반복할 수도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맥마스터 보좌관은 이날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맥마스터 보좌관은 또 필요하다면 북한 정권의 협조 없이 북한의 비핵화를 강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때까지 대북 압박을 늘리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는데요. 김영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지 않으면 미국은 대화할 수 없다고 틸러슨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We can't talk unless North Korea is ready to talk. And I think as we've indicated, we're waiting for them to indicate a readiness.
틸러슨 장관은 19일 캐나다 오타와에서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의 회담 직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의 대화 신호를 기다려왔음을 시사해왔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약해지지 않을 것이고 미국은 이를 조금도 뒤로 돌리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ut what's important for North Korea to know is that this pressure campaign will not abate. We will not be rolling any.
미국의 대북 압박 캠페인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될 것이며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이에 대한 미국의 검증을 허용하는 데 동의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대북 압박 캠페인이 존재하고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두 건의 대북 결의를 채택한 이유는 북한을 대화로 이끌기 위해서라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백악관이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를 거절한 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Well, the White House position on talks, they have not rejected diplomatic talks. What the White House is merely
그러면서 제재와 외교적 압박으로 이뤄진 압박 캠페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제사회 전체가 제재를 가하고 각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넘어 독자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핵무기 프로그램 개발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북한에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모든 행동은 대화로 가기 위한 의도라며 그렇지 않았다면 곧바로 군사 옵션을 택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백악관은 외교적 대화를 지지하며 북한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틸러슨 장관은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고 밝힌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미국이 파트너 국가들인 한국, 일본과 오랫동안 실시해온 정례적 군사훈련을 중단할 것이라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I'm unaware of any plans to alter long-standing and scheduled and regular military exercises.
그러면서 이 같은 군사훈련이 수년 동안 이어져 왔고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 같은 훈련 계획은 사전에 발표되며 여기에 놀라운 점은 전혀 없다며 이미 예정된 훈련이 변경될 것이라는 어떤 계획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연합 훈련 연기를 공식 제안했고 미국이 검토 중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김영남입니다.
한편 미 일부 상원의원들은 미한 연합 군사훈련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연기할 수 있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동맹국의 요청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한 군사훈련의 중요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미한 군사훈련 연기 제안과 관련해 두 나라가 훈련을 계속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important that we continue our exercises. It's important that we continue to do what's right within the alliance. And that's why I'll really leave this up to the alliance to make this determination.
상원 외교의 동아태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든 의원은 19일 상원 건물에서 VOA 기자와 만나 동맹 내에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동맹의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결정이 자칫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미한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중단하는 쌍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서도 쌍중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에서 말을 아꼈습니다.
We're not going to accept a freeze for freeze, but I think the decisions that we make within the alliance ar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alliance, and that's what we have to consider. This isn't about China trying to impose their will. This isn't about giving in to North Korea. This is about what's doing right between the U.S. Korea.
동맹 간 내리는 결정은 동맹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틀 안에서 적절한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미국 M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전 긴장 완화를 위해 미한 군사훈련 연기를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프 플레이크 공화당 의원은 이에 대해 미국과 한국의 훌륭한 협력이 계속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good cooperation. We want to continue. And we can't always simply respond to what North Korea wants because... That's not in line with our interests.
그러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바에 늘 반응을 보일 순 없다며 이는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팀 케인 민주당 상원 의원은 VOA에 한국 대통령의 어떤 요청이라도 매우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Any request from the South Korean president. We should take it very seriously.
이어 미한 군사훈련 연기가 북한의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가능성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한국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South Korea has a lot of concerns right now. And if they have made a request that they think would be helpful to their security situation, we should consider it very seriously. That's all that would.
한국은 현재 많은 우려를 갖고 있으며 한국이 자국 안보 상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요청한 사안이라면 미국은 이를 매우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타드영 공화당 상원 의원도 미국이 한국의 제안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It sounds appropriate to me that the U.S. should review those suggestions.
미국 정부가 아직 결정을 내리진 않았지만 이를 수용함으로써 생길 결과 등을 모두 살펴보는 것은 당연하다는 의견입니다. 코리 부커 민주당 상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논평하는 대신 평창 동계올림픽의 안전보장을 강조했습니다.
But I'm very much supportive, obviously, of the Winter Olympics. We want to make sure everybody's safe, and it should be. People should understand that this is an international event.
부커 의원은 평창올림픽 개최를 적극 지지하며 안전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지난 5월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발생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은 북한의 소행이라고 미국 정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6개월 넘게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거쳤다면서 북한 정권을 지목했는데요.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이 대규모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공식 지목했습니다.
After careful investigation, the United States is publicly attributing the massive WannaCry cyber attack to North Korea. We do not make this allegation.
토머스 포스터트 백악관 국토안보 보좌관은 19일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신중한 조사 끝에 미국 정부가 당시 공격의 책임을 공개적으로 북한 정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런 주장을 가볍게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며 증거와 다른 파트너들이 내린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ther governments and private companies agree the United Kingdom, Australia, Canada, New Zealand, and Japan have seen our analysis and they join us.
영국과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등 다른 나라 정부와 사설 회사들이 미국의 분석을 검토했고 워너크라이 공격을 일으킨 북한을 비난하는 데 동참했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미국의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도 이번 공격을 추적해 북한 정권의 사이버 관련 기관을 밝혀냈고 다른 안보 업체들도 이런 분석에 기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발생한 워너크라이 공격은 컴퓨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푸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150개 나라가 피해를 입었으며 특히 영국 국민보건서비스가 공격을 받아 일부 병원이 진료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을 찾아내기까지 6개월이 넘는 시간이 걸린 데 대해 빠른 것보다 정확하게 이를 처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양의 민감한 비밀 자료를 검토했고 과거 북한이 이용했던 사이버 도구와 스파이 기술, 운영 방식 등을 조사하는 등 확고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책임을 규명하는 데 실수가 발생할 경우 미국 안보의 명성에도 타격을 입기 때문에 서두를 수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People operating keyboards all over the world on behalf of a North Korean actor can be launching from places that are not in North Korea. And so that's one of the challenges behind cyber attribution. We're comfortable in this case though that it was
북한을 대신해 전 세계에서 해킹 공격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북한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번 워너크라이는 북한 정권이 지시했다는 점이 분명했다고 보서트 보좌관은 말했습니다. 보서트 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Last week, Microsoft and Facebook and other major tech companies acted to disable a number of North Korean cyber exploits and disrupt their operations as the North Koreans were still infecting computers across the globe.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주요 컴퓨터 기술 관련 업체들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무력화시켰고 그들의 활동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계속해서 전 세계 컴퓨터들을 감염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북한 해커들이 공격에 이용했던 계정들이 폐쇄됐다고 보서트 보좌관은 설명했습니다. 이날 발표를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압박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And I think at this point the cyber issue has come on the heels of his other decisive action, so it leaves us with little room left to apply additional pressure. But we will continue.
보서트 보좌관은 이번 북한의 사이버 문제는 미국 정부의 여러 단호한 행동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 드러나 추가 압박을 가할 공간이 적은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흔들림도 없이 현 대북 압박 캠페인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이 전 세계 사이버 공격의 배후로 지목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월 국제은행 간 통신협회 통신망 침투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고 지난해 2월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을 포함한 모두 18개 나라 은행에 대한 해킹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났었습니다. 또 미 연방수사국은 지난 2014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인터뷰를 제작한 미국의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공격을 북한의 소행이라고 공식 발표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백성호입니다.
미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개선된 분석 기법과 북한의 취약한 인터넷망 때문이라고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버방어협력센터가 센터 대사가 밝혔습니다. 기어스 대사는 BOA와의 인터뷰에서 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 자금 확보를 위해서 이런 공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복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국과 해군 범죄수사대 등에서 일했던 기어스 대사를 김영남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올해 초 발생한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When a nation state makes that call, it's
한 국가가 이렇게 공격 배후를 특정했다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분석은 물론 간첩 활동과 같은 공격적인 방법 등을 동원했을 겁니다. 또 여러 국가들의 안보 담당들과 논의를 했을 것이고요. 많은 국가가 이제 사이버 사령부를 갖고 있고 공격 근원지를 찾는데 더 정교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에서 90년대에는 공격 배후를 알아내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15년에서 20년 동안 방첩 활동이 크게 개선됐습니다. 정확한 배후를 알아내는 데는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이번 워너크라이 공격과 과거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간 가장 큰 차이점은 뭔가요?
The interesting things about what we call a cyber attack is there's the
사이버 공격이 흥미로운 점은 전술이나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는 방법뿐 아니라 동기도 많다는 점입니다. 간첩 활동을 하거나 군사 분쟁이 발생할 때 교란을 준비하는 목적일 수 있죠. 하지만 랜섬웨어 공격의 목적은 돈을 버는 데 있습니다. 우선 접근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컴퓨터에 접근하는 건데요. 이들 중 일부는 군사적이나 정치적으로 전혀 이용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컴퓨터 안에 있는 자료를 암호화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북한의 동기도 돈을 버는 것인가요?
Korea is because North Korea is under sanctions and they would like
북한은 현재 제재를 받고 있고 자금을 구하고 싶어 합니다. 사이버 세계가 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익명으로 이렇게 원격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배후를 찾는 게 아닙니다. 배후를 찾는 데는 발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공격을 가한 국가들의 어떤 조치를 취하느냐가 문제입니다. 한계라는 질문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간첩 행위라는 것은 사람이 죽지 않았다면 간첩 행위를 한 국가에서 추방시키는 정도가 현재 국제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재를 겪고 있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북한으로선 돈벌이 수단으로 사이버 공격을 할 수 있죠.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Well,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s very tough because we've had so many instances.
북한의 경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도 북한의 행동은 많은 규탄과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가할 수 있는 조처가 많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나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일으켜 여론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데 사용한다는 주장도 합니다. 북한은 이번 공격으로 많은 돈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랜섬웨어를 통해 저렴한 방법으로 돈은 버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사이버 공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s we have seen over the past year especially, determined attackers
최근 목격했듯이 확고한 의지가 있는 세력은 백악관이나 미 중앙정보국, 미 국가안보국에 침입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군사 계획 등을 훔칠 수도 있다는 거죠. 네트워크에 많은 사람이 연결된 이상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 협력해 사이버 공격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I think to some degree they can do it by themselves. But
북한은 일정 부분 독자적으로 이런 공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을 전략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특별한 상황에선 협력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협력한다면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이들 국가와 협력해 얻는 건 뭔가요?
North Korea would have you know quite some limitations given its connectivity.
북한은 내부에 있는 연결망이나 IT 기술 경험이 적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격하는 입장에서 보면 서방 세계에 북한은 쉬운 상대입니다. 북한 안에는 컴퓨터와 통신망 그리고 이들에 연결된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감시하거나 차단하고 교란하기가 쉽다는 거죠. 북한이 사이버 공격을 나서기 전에 매우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니 해킹 당시 NSA 국장은 북한 소행인 것이 100%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공격이 만약 중국에서 이루어졌다면 공격 출처가 매우 넓을 겁니다. 따라서 찾기가 어렵고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북한의 경우는 특정해야 하는 범위가 좁기 때문에 배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이번 경우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어느 수위에 이르러야 보복할지 불분명하다고 하셨는데요. 그래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은 있는 거 아닌가요?
Yeah, the United States is very careful, I think, to say, and if you listen to Vladimir Putin.
미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은 사이버 공격이 미래의 전쟁이라고 명확히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한계점이 정해져야 합니다. 미국은 사이버 공격 피해가 심각할 경우 군사력을 동원해 보복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본 적은 없습니다. 또 사이버 공격은 피해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거나 수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러시아가 백악관 서버에 침입해 대화 내용을 24시간 감시한다면 매우 좋은 간첩 활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안보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었는지를 계산하기는 어렵죠.
일반 군사 공격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사이버 공간은 매우 복잡합니다. 탱크와 탱크가 맞붙거나 전투기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비대칭적인 대결입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상대로 공격을 가할 수 있죠. 평시에는 특히 그렇습니다. 북한은 정보를 얻으려고 하고 미국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북한은 이미 제재를 받고 있고 어느 누구도 전쟁을 원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적어도 일정선을 넘지 않기 위해 조심할 수도 있겠죠.
사이버 공간에선 많은 실험과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소니 영화사 공격 이후 북한 네트워크망이 잠시 단절된 적이 있는데 미국이 그런 일을 했다고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서방 세계가 북한에 메시지를 전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도를 넘으면 모두 끊어버리겠다고 말이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가 세계 금융권에 접근한 것을 막는 사이버 공격을 핵공격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에 대응해 가할 수 있는 조치가 있는 겁니다. 국가라면 이런 선을 넘는 걸 원치는 않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케네스 기어스 북대서양 조약기구 사이버 방어협력센터 대사로부터 이 북한이 사이버 범죄를 저지르는 동기와 한계 등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김영남 기자의 인터뷰였습니다. 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롯해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나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담은 이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 안보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전략이 소개됐고 미국이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지 함지하 기자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5년에도 국가 안보 전략이 나왔는데 그때와 비교한다면 어떤 점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분량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오바마 행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은 총 35페이지로 구성된 데 비해 이번 전략은 68페이지에 담겼습니다. 내용만 해도 2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죠. 또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자연스럽게 전략 곳곳에서 묻어납니다. 그만큼 미국 우선주의가 부각됐다는 뜻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내용이 많아진 게 눈에 띄는군요.
그렇습니다. 이번 안보 전략에는 북한과 한반도가 총 15번 언급됐는데요. 이는 지난 2015년에 5번보다 10번 더 많이 등장한 겁니다.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내용도 훨씬 실질적입니다. 오바마 시절 북한을 언급한 5번의 문구는 북한이 긴장을 높이고 있다. 한반도의 비핵화 의지는 북한의 무기 개발과 확산이라는 심각한 위협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렇게 전반적인 현상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실제 북한의 위협에 어떤 대응 전략을 갖고 있는지를 분명히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바마 행정부 당시에는 북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지금처럼 높지는 않아서였었던 걸까요?
꼭 그렇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지난해부터 북한이 핵실험을 3번 감행하고 수십여 발의 탄도미사일을 공해상에 쏘면서 긴장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 전후 미북 관계 역시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까지 핵실험은 이미 3번이 있었고요. 당시 미국인으로는 북한 억류 최장기를 기록한 케네스 배시가 국가 안보 전략이 나오기 불과 몇 개월 전까지 북한 수용소에 붙들려 있었죠. 또 미국 소니 영화사에 대한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이 공개적으로 지목된 것도 3개월 전의 일이었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2012년 2.29 합의를 맺었지만 북한이 곧바로 파기를 선언하면서 두 나라 관계는 줄곧 악화되어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당시와 지금 이 북한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번 새 국가안보 전략 문서가 북한을 특정한 페이지를 만들진 않았는데요. 대신 미국인과 본토, 미국인의 삶을 보호하자를 제목으로 한 1장과 미국의 번영을 촉진하자는 2장, 힘을 통한 평화 유지의 3장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분석해보면 북한에 대한 전략도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미군의 대응 태세, 동맹과 협력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겁니다.
우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와 같은 무기 체계를 설명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선 미국이 체감하는 북한 미사일 위협의 심각성이 결코 적지 않다는 인식이 잘 반영돼 있습니다. 최근 전반적으로 미사일의 개수와 종류, 효력이 증가하고 또 범위까지 넓어지면서 북한도 미사일을 미국의 핵공격을 가할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응은 다층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건데요. 사드와 SM-3, X-밴드 레이더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아울러 미사일 방어 전략에는 미사일이 발사되기 이전에 무력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고 국가안보 전략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미사일 방어에 추가 예산을 투입했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뒤 추가로 40억 달러를 북한 위협 등에 맞선 긴급 미사일 파괴와 방어 강화 지원금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이 예산은 의회를 이미 통과한 상태입니다.
또 군사력을 늘리고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한다는 전략이 부각됐군요.
그렇습니다. 북한을 포함해 대량 살상무기 확산과 개발에 몰두하는 나라들 때문입니다. 이들의 위협을 무시하면 그 위협은 악화되고 방어할 수 있는 선택지도 좁아진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적을 압도할 수 있는 현대화된 무기 시스템을 갖추고 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또 새로운 작전 개념 등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전략으로 소개됐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동맹 협력국과 함께 한반도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네, 이번에 새 전략에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총 두 군데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언급됐습니다. 북한이 자국민을 굶주리게 하는 상황에서 수억 달러를 핵과 생화학 무기에 투자한다고 지적했고요. 또 북한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배려 없이 무자비한 독재 국가로 통치되고 있는 나라로 묘사했습니다.
네, 여러 언론들이 중국과 러시아를 본격적으로 위협으로 규정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소개가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당장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의 안보와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고 있고 이를 통해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악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자신들의 경제를 덜 자유롭고 또 불공정하게 운영하면서 군대를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 밖에 중국이 미국의 지적 재산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표현이나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의 가치와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기존의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국가로 묘사한 점 등이 흥미롭습니다.
국가안보 전략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이 어느 정도 묻어난다고 보면 될까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가 곳곳에서 드러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불공정 문제나 동맹들의 공정한 군사비 지출 등 과거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했던 내용들이 확인됐습니다. 오바마 때는 기후변화 문제가 특히 강조됐었습니다. 2015년 국가안보 전략에서 총 19번을 언급합니다. 특히 미국은 중국과 함께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중대한 조치를 취하는 획기적인 협약을 맺었다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함지하 기자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 전략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미국과 북한 간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문가들은 미북 충돌 시 중국의 대응은 두 나라 가운데 누가 먼저 공세적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북한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을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최근 열린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국무원의 외교 자문역을 맡고 있는 스인홍 인민대 교수는 지금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수십 년 만에 가장 높아진 시기라며 북한은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사평론가이자 전 난징공구 부사령관을 지낸 왕웅광 예비역 중장은 중국은 북한과 접경지역에서의 전쟁에 대비한 동원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 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19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점증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처하기 위해 군사적 방안을 포함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t's clear that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put you know all options on the table.
따라서 중국은 점점 더 불안해하면서 한반도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비 태세와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를 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중국이 북한의 핵 추구가 초래할 고도의 긴장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 방안 선택 가능성을 동시에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원활한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글라스 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부원장은 얼마 전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 전문가들이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My recent experience in China the last 6-7 weeks has been that Chinese are seeing the United States
올해 초까지만 해도 무력 충돌 가능성을 전혀 믿지 않았던 중국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공격 가능성을 시사하는 워싱턴의 징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팔 부원장은 실제로 미국 행정부 관리들이 군사적 방안을 개발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을 미 당국자들로부터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군사적 방안이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고 전반적으로 유익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는 얘기도 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스티븐 노퍼 부회장은 중국이 미국과 북한 모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h, I think it's both and probably equally. I think Kim Jong-un presents the more immediate and frustrating reality.
김정은과 관련해서는 불만스러운 당면 현실을 제공하는 것으로 느끼고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불확실한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여기는 등 중국은 북한과 미국 지도자 모두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 스팀슨 센터의 중국 전문가인 윤선 연구원은 중국에는 전쟁이 임박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뿐 아니라 다른 생각을 가진 전문가들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But there are also other Chinese experts who pointed out that the war is not imminent.
중국에는 전쟁이 임박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다른 전문가들도 있으며 따라서 중국의 입장을 평가할 때 진보적인 견해뿐 아니라 보수적인 견해도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윤선 연구원은 전쟁이 임박했다고 말한 전문가들도 전쟁이 내일 당장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일 뿐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실행 가능한 대비책으로 군대 동원과 국경 경비, 북한 난민 유입 대비, 북한 내 대량 살상무기 폐기 준비 등을 꼽았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미국과 북한 간의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대응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If the United States initiated a conflict as a preventive war.
맨스필드 재단의 찬우지 대표는 북한으로부터의 임박한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예방전쟁 차원에서 무력 충돌을 시작한다면 중국이 북한의 동조에 원조와 지원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단지 북한의 공세에 대응하는 것이라면 중국은 동맹에 따른 의무를 무효로 하고 북한에 아무런 지원도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스팀슨 센터의 윤선 연구원도 이 같은 견해에 동의하면서 하지만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not China may not support Kim Jong-un's regime, but China will support.
윤선 연구원은 중국이 김정은 정권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속 가능한 국가로서 북한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유엔 총회가 13년 연속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비판하고 가해자 처벌을 촉구했는데요.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총회는 19일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Draft resolution 1 without a vote. May I take it that the assembly wishes to do the same? It is so decided.
유엔 총회가 표결 없이 합의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전반에 부정적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 총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해마다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인권을 담당하는 제3위원회는 지난달 14일 표결 없이 합의 방식으로 결의안을 채택했었습니다. 자성남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이날 결의안 채택 전 발언을 통해 결의안이 북한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 조작된 것이라며 이를 전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delegat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categorically rejects the draft resolution AC3-22L40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결의안은 미국과 적대 국가들의 음모로 인권을 정치화하고 이를 선별적으로 적용하며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극단적 사례라는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것을 요구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이날 채택된 북한 인권 결의안은 일본과 유럽연합이 함께 작성하고 61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으로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주민들의 복지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자금을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자국민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인권 유린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등을 상대로 조직적인 납치와 강제 송환 부인, 강제 실종에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서 고문과 공개 처형, 자의적 구금, 정치적 종교적 이유에 따른 사형 선고, 연좌제, 정치범 수용소 등의 인권 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반인도 범죄가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자행됐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회 COI의 조사 결과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이 같은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정부에 대해서는 정치범 수용소를 즉각 폐쇄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하는 등 모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외국인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통신의 자유와 영사 접근 등 보호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김현진입니다.
2018 평창 겨울올림픽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겨울올림픽은 눈과 얼음 위에서 선수들이 빠른 속도로 경쟁하기 때문에 부상자도 적지 않게 생기는데요. 이 때문에 국제올림픽위원회는 올림픽 개최 도시의 의료 지원 준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준비위원회도 최상의 의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에서 김영권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한다. 겨울올림픽을 준비하는 한국 대표팀 코치들이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자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다른 나라 선수들 역시 부상에 대한 우려는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에서 다친 선수는 모두 391명, 전체 참가 선수 2,780명 가운데 12%가 부상을 당한 겁니다. 또 올림픽 기간에 각종 질병을 앓은 선수들은 249명으로 8%에 달했습니다. 이전 2010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도 선수들의 부상 비율은 11%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부상자가 많은 종목은 활강하며 공중 고개까지 펼치는 에어리얼 스키, 스노보드 등 설상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 대표단은 대부분 팀 주치의와 트레이너 등이 선수단과 통행해 부상 방지, 빠른 회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펼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선수단이 양질의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최 도시의 빠르고 전문적인 의료 환경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내년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동계올림픽, 그리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열흘간 신체 장애가 있는 선수들이 경쟁하는 패럴림픽 기간에 총 2,300여 명이 의료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사 300여 명을 비롯해 간호사, 물리치료사, 응급지원요원 등이 이미 모의훈련을 실시했고, 지정병원은 부상자 이송과 특별 입원실 준비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공식 지정병원 가운데 하나인 원주 세브란스키독병원의 김광민 권역외상센터 조교수는 선수단과 관광객 치료에 대한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고 말했습니다.
준비는 뭐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차피 저희 의료진이 아까 뭐 잠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평창 폴리클리닉에 저희 의료진 20명 정도가 이제 가서 24시간 동안 응급실도 돌리고 그다음에 각종 외래 진료를 그쪽에서 시행을 하게 될 텐데 뭐 선수 환자들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는 그쪽 의료진들과 거의 한 라인으로 바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이제 환자 이송 및 그리고 치료 그리고 뭐 치료 종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해결할 거라고 이제 저희가 다 갖추고 있고요. 이제 그다음에 외국인 환자들도 마찬가지로 그쪽 조직위와 함께 한 라인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외국인 환자들에 대해서도 완전히 치료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특히 최근 총상을 입은 채 한국에 망명한 북한 군인이 헬기를 통한 빠른 이송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던 것처럼 환자 이송을 위한 닥터 헬기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 응급 이송 담당 관계자는 편도 15분이면 평창에서 원주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통 평창을 기점으로 원주 세브란스 저희 병원까지 한 15분 정도, 편도 15분 정도, 왕복 30분에서 40분 정도면은 보통 올 수가 있거든요. 보통 앰뷸런스로 오게 되면은 길이 막히게 되면 한 2시간까지 가량까지 걸려서 되게 골든타임 안에 들어와야 되는 환자들은 신속하게 빨리 이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이 병원은 외상전담의사 13명이 평창과 강릉의 현지 종합진료소와 이 병원을 오가면서 진료를 하고 선수단 외 관광객들을 위한 국제진료소를 병원에 별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평창과 빙상 종목이 열리는 강릉 경기장, 선수촌 등에 별도로 종합진료소를 설치해 정형외과, 응급의학의료진 등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 다른 올림픽 지정병원인 강릉 아산병원의 송선홍 올림픽지원단 부단장은 가벼운 외상은 현장 종합진료소에서 중환자는 병원에서 담당하는 순차적인 의료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증이나 가벼운 뭐 이렇게 외상이나 가벼운 처치는 경기장 의무실 또는 경기장 내 선수 의무실 또는 선수촌 의무실에서 1차적으로 해결해요. 여기는 진짜 위급하고 응급적이고 중한 경우에 특히 입원이나 수술을 요한 경우에 그런 쪽으로 우리가 할 예정입니다.
이 병원은 특히 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해 응급실 도착에서부터 컴퓨터 단층 촬영인 CT 혹은 자기공명 영상, MRI, 호흡기, 소화기 검사 등이 모두 한 층에서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송 부단장은 과거 러시아 소치올림픽이나 캐나다 밴쿠버올림픽의 의료지원을 비교해 손색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최상의 의료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치 같은 경우는 올림픽 후송병원 한 네 군데 되고 뭐 밴쿠버 같은 경우도 뭐 그레이트 밴쿠버 하스피탈 뭐 큰 데하고 나머지 분산이 돼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 경기장 자체가 빙상은 강릉, 설상은 평창이지만
고속도로가 바로 쫙 뚫렸기 때문에 평창에서 여기 오는데 30분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올 겁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는 유천단지 경기장에서 여기까지는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이내. 그래서 저희가 양쪽을 다 사실 수용을 해야 돼요.
2014 소치 겨울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당시 선수단 의료 지원을 위해 의료진 총 1,500여 명이 동원됐었습니다. 올림픽 역사에서 의료진은 처음부터 선수들과 함께 왔습니다. IOC에 따르면 1896년 아테네 첫 올림픽에 마라톤과 수중운동의 의사들이 배출됐었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자주 쓰러질 정도로 위험했기 때문에 의사들이 수레를 타고 마라톤 선수들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1900년 프랑스 파리올림픽 때는 선수들을 이송할 응급차가 처음으로 등장했고 1932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는 최초로 선수촌이 지어지면서 24시간 가동할 수 있는 선수촌 병원도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 핀란드 헬싱키 올림픽에서부터는 지금과 같은 희은지 진료소가 경기장과 선수촌에 설치돼 선수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특히 IOC가 선수단 보안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강조하면서 환자 입원 병동도 최고급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릉 아산병원의 송 부단장은 IOC의 특별 보안 요구에 따라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올림픽 전용 병동을 별도로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안에 내실을 운영을 할 거고요. 이렇게. 일단 거기 안에 라운지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거기 환자 이게 왜 내실이냐 하면 소치나 밴쿠버 때 평균 입원 환자가 하루에 많으면 5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직이랑 협의를 해서 일반 기본적인 병상은 4 플러스 2로 하겠다 했습니다. 4개 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1인실 똑같이 해가지고 4개에서 더 차면 거기까지 6개 정도로.
선수단 전용 병동은 이 병원에서 최고로 비싼 입원실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송 부단장은 일반인이 묵으면 하루 입원비가 수십만 원에 달할 정도로 넓은 공간과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의 치료비용은 이미 IOC가 가입한 보험 등을 통해 제공될 예정입니다. 평창 겨울올림픽 최고 의료 책임자인 이영희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원장은 앞서 기자들에게 경기장 곳곳에 종합병원 응급실 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최신 장비와 신형 구급차는 물론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한 의료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전문의와 임상 심리사가 선수들에게 심리상담 서비스까지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평창과 강릉이 모두 올림픽 기간에 눈이 많이 내리고 기온이 매우 낮아 예기치 못한 기상사태에 취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2월에 최근 5년간 평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하 11도에 달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지고 폭설까지 내리면 헬기는 물론 응급차 이동에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평창 올림픽에 평균 기온 영하 11도를 기록했던 1994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올림픽 이후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네, 여러분께서는 VOA 뉴스 투데이 2부 듣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는 세계 뉴스에 이어서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는 북한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요. 또 지구촌 소식 그리고 미국 곳곳의 다양한 문화와 풍물, 이야기거리를 찾아가는 이 타박타박 미국 여행도 준비됐습니다. 이 준기한 보석 가운데 하나인 다이아몬드,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하면 이 발견한 사람이 주인이 되는 주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미국 남부에 있는 아칸소주인데요. 이 타박타박 미국 여행, 오늘은 자연의 주로도 불리는 아칸소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투데이 2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박형주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2-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때론 열 마디 위로의 말보다 한 곡의 음악이 힘들고 지친 마음을 어루만져 줄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게 되는 노랫말에 하루가 기분 좋아질 때도 있습니다. 36.5도 우리네 체온과 닮은 따뜻한 음악과 목소리로 여러분께 잠시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어드립니다. 좋은 가요도 만나실 수 있고 한 주 동안 있었던 다양한 세계 소식 그리고 한편의 시와 함께 좋은 노래 소개해드리는 시간도 함께 하실 수 있는 차분한 음악 방송 주말의 음악 여행 매주 일요일 밤과 월요일 아침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두 차례 아침과 저녁에 방송해드립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단파 7,540, 9,490, 12,080kHz로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kHz로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VOA 방송은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